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어제 이들 장비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판매와 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중국 국영기업인 하이테라와 하이크비전, 다후와 테크놀로지 등의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규정은 통신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조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FCC 허가를 제한하는 보안 장비 법안에 지난해 11월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FCC는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국영 휴대전화 사업자인 퍼시픽 네트워크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창설된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오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 우주군은 연말까지 편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한미 공군기지에는 소수의 우주군 장병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편제를 갖춘 우주군 부대 창설이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브라질 이스피리투 산투주에 위치한 아라크루즈시의 학교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다니는 프리무비티 주립학교에 난입해 여러 발의 총을 쏴 이곳에서만 교사 두 명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근의 프라이아 지 코케라우 사립학교로 이동한 뒤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0대 여학생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방탄조끼를 착용했으며 반자동 권총을 사용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 도주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의 이스키아 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5시경 이스키아 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건물 10여 채가 무너지고 차량 여러 대가 바다로 떠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밤새 폭우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신생아를 포함해 13명이 실종되면서 당국은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키아 섬은 길이 10km, 폭 7km 면적의 작은 섬으로 주민 6만 명이 거주 중입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카타르는 어제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세네갈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어 이날 열린 같은 조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카타르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카타르는 전반 40분 수비수의 실책으로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3분 코너킥 상황에서 세네갈에 헤딩슛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후반 33분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6분 뒤 세네갈에 세 번째 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타르는 지난 21일 개막전인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도 0대2로 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미국과 잉글랜드의 B조 조별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승점 1점을 추가한 미국은 오는 30일 이란과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섭니다. 한편 오늘은 C조와 D조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D조의 튀니지와 호주가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이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가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눈이 내리고,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뷰이 뉴스 함재였습니다.
저승에서 잠시 세상에 온 조블랙은 수전을 만나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 자신을 알아보는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외롭지 않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 할 영화는 1998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틴 프레스트 감독의 공상 애정 영화 조블랙의 사랑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호킨스, 클레어 폴라니 등이 출연했습니다. 삶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 사업에 성공을 거두고 화려한 저택에서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는 윌 페리시 회장.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립니다. 첫째 딸 앨리스는 곧 다가오는 아버지의 65세 생일 파티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하지만 윌은 이 모든 게 번거롭기만 하죠. 병원에서 내과 수련으로 일하고 있는 둘째 딸 수잔은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수잔과 아쉽게 헤어지며 돌아서지만 차마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쭈뼛쭈뼛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죠. 그날 저녁, 윌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밤마다 나타났던 목소리의 주인공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아침에 커피숍에서 수잔을 만났던 남자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윌은 저승사자에게 조블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윌의 생일 파티 때까지 윌의 집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수잔은 자신의 집에서 만난 조에게 금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조 역시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조는 윌에게 수잔도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The Next Place, 다음 장소였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시각장애를 가진 퇴역장교와 소년의 우정을 감동적으로 담았던 영화 여인의 향기를 연출한 마틴 브레스트가 감독하고 제작을 맡은 작품입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각본은 1934년 영화 명절에 나타난 저승사자를 기반으로 보 골드만, 케빈 웨이드, 론 오스본, 제프 레노가 함께 썼는데요. 윌 페리시 회장 역할의 앤서니 호킨스와 저승사자 조블랙 역할의 브래드 피트는 1994년 영화 가을의 전설 이후 두 번째로 콤비를 이뤄 이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 화려한 윌리엄 페리쉬의 시골 저택 장면은 미국 뉴 잉글랜드 로드 아일랜드주의 알드리크 저택에서 촬영됐는데요. 수잔과 조블랙이 처음 만난 곳인 커피숍 장면은 미국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Everywhere Freesia, 모든 곳을 프리지아 꽃으로, 워크웨이, 복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둘째 딸 수잔 역할의 클레어 안토니아 폴라니는 영국 배우입니다. 폴라니는 영국인 엄마와 이탈리아 음악 매니저 아빠 사이에서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폴라니는 11살 때 예술교육학교 런던에 입학해 연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6년 동안 발레를 공부해 호두까기 인형과 지하세계의 오르페우스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폴라니 부모는 폴라니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더 넓은 캐스팅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199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고요. 폴라니는 1993년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JFK Reckless Youth와 1994년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 7 모스크바 임무에 캐스팅됐습니다. 폴라니는 1995년 영화 몰레치와 1996년 영화 바스키아로 차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영화 조블랙의 사랑으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나의 마음속으로, 바실, 패스워드, 메달리온 등이 있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미남 저승사자 조블랙 역할을 맡은 윌리엄 브래들리 피트는 상담교사인 엄마와 트럭회사 사장인 아빠 사이에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미주리 대학교에 진학해 광고를 중심으로 저널리즘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브래드 피트는 자신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주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곳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주간 연속극 Another World로 첫 TV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이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됐죠. 브래드 피트는 1996년 영화 12 몽키즈로 골든글로브 나무 조연상을, 2020년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매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으로 세계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브래드 피트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오션스 11,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이 있고요. 2019년 영화 더 킹 헨리 5세를 직접 제작하고 한인 이민자 가정의 얘기를 그린 영화죠. 한국 배우 윤여정 씨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긴 2020년 독립영화 미나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Cheek to Cheek, 뺨과 뺨을 맞대고 이어서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해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를 다니다가 1977년 장편 영화 핫 투마로우로 데뷔했는데요. 1979년 영화 고잉 인 스타일을 만들고 1984년 에디 머피 주연의 영화 베벌리 힐스 캅으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코미디와 드라마를 능수능란하게 조율하고 연출하는 솜씨로 많은 제작자로 하여금 그를 찾도록 만들었는데요. 1988년 영화 미드나잇 런 이후 마틴은 여전히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브레스트 감독의 대표작인 1992년 영화 여인의 향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주연 배우 알파치노가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토머스 뉴먼의 Whisper of a Thrill, 속삭임의 설렘,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저승사자가 나타나 회장 위를 데려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구경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문화적 측면으로 볼 때 죽음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데요. 죽음이 가까울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을 상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연예계 스타가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난 경우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팝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 공연은 계속해서 모방해왔습니다. 또 다른 컬트 인물은 죽은 영화배우 제임스 딘입니다. 그 밖에 영화배우 메릴린 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0년 사이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은 미국 우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고인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례식에서 울기보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편안히 보내주며 남은 가족에게 용기를 주는 자리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묘지가 주택가에 있어 죽음을 삶과의 계속된 연결고리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Fifth Avenue 5번가 Serve this purpose, 목적 달성,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9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전 세계에서 약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조블랙의 사랑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잔이 사랑한 건 누구였을까? 정말 명작이다. 여운이 많이 남는다. 브래드 피트의 1인 2역 연기는 정말 섬세하다. 수잔이 사랑한 건 커피숍 남자가 아니라 조블랙이다. 엔딩이 마음에 든다. 아버지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정말 마음 깊이 남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떠나는 조의 사랑이 감명 깊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워싱턴 포스트 평론가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을 보는 순간 브래드 피트와 함께 우리는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배우들만 모두 깨어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라고 호평했고요. 더 뉴요커 평론가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관해 궁금한 게 많지만 결국 그들 모두 진흙 속에 삼켜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음악과 춤을 마주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을 사랑해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만장자인 윌은 둘째 딸 수잔이 남자친구 드루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요. 그러면서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감흥도 없고 불꽃도 튀지 않는 죽은 사랑 말고 몸이 붕뜬 기분에 이유 없이 흥얼거리고 팔짝팔짝 뛰는 진짜 사랑에 빠져보렴. 또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침내 저승사자 조블랙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요. 그런 조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윌은 조에게 담담히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보내는 게 쉽진 않지. 그게 인생이라네. 이번에 영화 조블랙의 사랑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와 수잔은 헤어지기 전, 수잔은 그가 떠날 거라는 걸 아는데요. 조가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생일잔치 피날레인 폭죽이 터지고 윌은 조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뭔가를 예감한 수잔은 아버지와 조를 따라가지만 이내 둘은 사라지고 조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언덕에서 내려와 카페에서 처음 둘이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둘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도 꼬우죠. 토마스 뉴먼의 What a Wonderful World. 멋진 세상이에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이즈라엘 카마카비볼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멋진 세상이에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Dreams that you dream of once in a lullaby. I,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 of, dreams really do. Ooh, ooh, someday you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be where trouble melts like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ll find me, oh, star.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여성 관련 소식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2022 중간선거 여성의원, 월드컵 첫 미국인 여성 심판, 그리고 미국인 여성 성인 추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2022 미국 중간선거, 이 선거 전후로 다양한 이슈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선거에 나온 여성 후보들의 성적, 그리고 이것이 미국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미국 중간선거가 참 많은 관심을 끌었잖아요.
네.
네, 여성 후보들 성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주지사 선거 결과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에 여성 후보 12명이 주지사에 당선됐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방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요. 미국 러커스 대학 산하 미국 여성정치센터 CAWP 집계로는 신년에 시작하는 118대 연방의회에서 활약할 여성 의원의 숫자가 11월 21일 기준으로 적어도 147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는 전체 연방 의원 가운데서 27.5%에 달하는 겁니다.
예. 자, 하원하고 상원을 따로 나눠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네. 먼저 하원부터 살펴보죠. 이 하원 의석이 모두 435석인데요.
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 하원 의원직에는 모두 여성 259명이 도전했습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서 적어도 123명이 당선됐는데요.
네.
네, 이로써 하원에서는 여성 의원이 28.3%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6년 임기 상원은 2년마다 전체 100석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는데요.
네. 네,
올해 선거에서는 35석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 의원 선거에 나섰던 여성 후보는 모두 20명이었는데 아직은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승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8대 의회에서는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적어도 24명이 됐습니다.
네. 자, 118대 의회에서 활약할 여성 의원들의 인종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네, 11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 백인 여성이 94명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흑인이 27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먼저 상원의 경우 백인 여성이 21명으로 가장 많고요. 동양계가 2명, 중남미계가 1명입니다. 동양계 여성 상원 의원은 현역 의원인 일리노이주의 테메 더거스 의원, 그리고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입니다.
네. 네,
참고로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지난 2021년에 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상원 의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후에 미 연방 상원에는 흑인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하원은 상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의석 수가 많아서 인종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한인 여성 후보 3명도 뭐 여기에 한몫했겠죠?
네, 하원도 역시 백인이 73명으로 가장 많고요. 흑인이 27명, 중남미계가 18명, 그리고 동양계가 8명입니다. 네, 참고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여성 후보를 포함해서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유색인종 그리고 성소수자 후보가 모두 403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서 특히 성소수자 후보가 많았던 게 특징인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성소수자 의회 진출을 지원하는 LGBTQ 빅토리 펀드를 인용해서 이번 하원선거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또는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보가 모두 3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서 공화당 소속은 2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10명, 그리고 공화당에서 1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네, 지난 2020년과 올해 연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인 남성 데이빗 김 후보도 성소수자입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요. 미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활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먼저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이 주지사직과 주의원직에 당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연방 하원에서 전보다 더 많은 중남미계 여성 후보가 당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점에 올랐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할 때 연방 의원직에 당선된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CAWP의 데비 윌시 소장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 여성의 대표성이 크게 향상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퇴보하지도 않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이 단체는 또 여성 상원 의원의 수가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증가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AWP의 연구 책임자인 켈리 디트마시는 우리는 2018년에 동료들이 이해가 여성의 해이고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선언하는 걸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올해가 꼭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지난 20일 중동국가 카타르에서 개막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달 18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카타르 대회에 미국 여성 심판이 등장해서 화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92년 역사에 남자 월드컵 대회에 여성 심판이 일부 경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경기장에 나가는 심판과 영상을 통해 판정하는 비디오 판독심 129명 가운데서 여성이 6명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 FIFA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로써 몇 년 전 FIFA 남자 주니어 시니어 토너먼트에 여성 심판을 배치하면서 시작된 긴 과정이 마무리됐다면서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당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심판 후보 129명이 최종 심사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술과 신체, 의료 등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 평가를 했는데 미국인 여성인 KT 네스비 씨가 최종적으로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네, 이 네스비 씨는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남자 월드컵 대회 심판으로 뛰게 됐습니다. FIFA 심판 최종 명단에는 주심 36명, 부심 69명, 그리고 비디오 판독심 24명이 들어갔는데요. 주심 중에는 프랑스 여성과 일본인 여성 2명이 있고요. 부심에는 여성 4명이 있고 비디오 판독심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네, 자 주심, 부심, 판독심까지 심판 129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인데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첫 월드컵 경기 심판이 된 KT 네스비 씨 어떤 사람인가요?
네, 사실 네스비 씨는 축구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인물입니다.
네.
네, 2020년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 리그에서 부심으로 활약해서 올해의 부심상을 받았고요.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캐나다 대 버뮤다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주심으로 뛰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9년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는 부심과 비디오 판독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네, 당시에 네스비 씨는 대학에서 화학과 부교수로 일했는데요. 이 대학을 떠나서 축구 경기장에서 뛰게 됐습니다.
네, 참 여성 축구 심판 드물지 않습니까?
네.
이번 월드컵에서 심판 129명 중에 여성이 단 6명이라는 것만 봐도 그런데요. 이 네스비 씨가 어떻게 축구 심판이 됐을까요?
네, 네스비 씨는 올해 나이가 34살로 183cm의 장신인데요.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14살 때 남동생이 뛰던 축구 경기에서 부심으로 자원했던 게 심판으로 처음 입문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처음에는 직업 심판이 될 걸로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스비 씨는 대학에서도 피겨스케이터, 배구 선수로 꾸준히 활동했고요. 얼음판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에도 축구 심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끝날 무렵에는 축구팀의 관리자로 봉사했고요. 2013년 미국 여자 축구 1부 리그인 NWSL의 부심이 됐고 이어서 2015년에는 MLS에서 심판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네스비 씨가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친 경력도 있다고 하셨죠.
네,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는데요. 외상을 입은 환자의 뇌 화학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17년에 메릴랜드 터슨대학 화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네.
네, 네스비 씨는 회견에서 사무실에 컴퓨터를 2대 설치했는데 하나는 교수 업무에 사용을 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월드컵 경기 관람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그러다가 두 개를 다 쫓아가는 어느 쪽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전임으로 심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수와 심판을 병행하다가 결국 축구장으로 간 건데요. 축구 심판에게는 또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스비 씨는 정확한 분석력, 심판으로서의 게임의 통제권을 이해하면서 남성의 심판 기준에 맞춘 신체적 조건에도 빠지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운동 경기에 여성 심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언젠가요?
네, 미국 CBS 뉴스 보도를 보면 25년 전에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한 바이올렛 팔머 씨가 처음이었고요. 지난해 사라 토머스 씨가 미식 축구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심판을 본 최초의 여성이라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네. 자, 세계 축구 무대에서 미국 여성 최초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건데 네스비 씨, 감회가 남다르겠죠?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부심으로 뛰게 될 네스비 씨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에게 실현된 가장 큰 꿈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69명의 부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걸 봤을 때 20분 동안 방을 뛰어다닌 것 같았다면서 당시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 심판을 대표하면서 조국을 대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 여성 코라 에반스 씨가요. 미국인으로서 13번째 가톨릭 성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요.
네, 코라 에반스 씨는 1904년에 유타에서 태어나 1957년에 사망한 가톨릭 신자인데요.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가 그녀의 성인 추대가 멀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네. 이 가톨릭 교회 성인이 되려면은요, 뭐 기적도 좀 일으켜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뛰어난 덕행과 함께 보통 두 차례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게 입증되면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려면 먼저 시복을 통해서 복자가 돼야 하는데요. 지역 주교가 교황청에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해서 교황청 시성청에 보고하고요. 교황의 허락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 조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생전 발언들 또 저작물들도 검토하고요. 의사, 병리학자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엄격히 따지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적의 의미 또 정의를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코라 에반스 씨는 어떨까요? 뭐 간단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유타주의 일부 다처 가정에서 태어난 에반스 씨는 20살에 몰몬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는 이 가톨릭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가톨릭을 알게 됐고 1930년에 개종했습니다. 에반스 씨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 거의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특이한 재능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죽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그의 기도를 받고 치유됐다고 합니다.
네.
네, 코라 에반스의 시성에 대한 논의는 2012년 미국 몬터레이 교구에서 시작됐는데요. 그의 행적에 대한 증언, 서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으로 추대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인으로서 가톨릭 성인에 추대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요. 11월에 화제를 모은 여성 관련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이번 주에는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의 수 그리고 여성 정치 참여 상황 정리해봤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첫 미국인 여성 심판 케이티 네스비 씨 그리고 가톨릭 성인 추대 과정이 시작된 미국인 여성 코라 에반스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Hi guys, I'm Evelyn and this is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Today's lesson starts right now. 중국의 5G 기술을 두고 정보 보안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 beef up인데요. beef, 소고기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죠. beef에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beef up이란 표현은 그러면 어떤 때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Man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Beef up. Beef 하면 소고기 외에도 muscle or strength, 근육,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He needs a little more beef on his body to keep up with the team. 그는 팀원들을 따라가려면 몸의 근육을 좀 더 키워야 할 거야. 그럼 beef up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It means to add strength or power to something. 보강하다, 강화하다, or to expand, 확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인터넷을 제어하는 자가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Many technology experts say, 많은 기술 전문가는 말합니다.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서방 국가가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beef up its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보강하여 to protect itself,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뭐로부터?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5G 기술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Beef up, 예문 보겠습니다. Beef up security, 보안을 강화하다. Beef up security. Beef up email service, 이메일 서비스를 확대하다. Beef up email service.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회사는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우리는 홍보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해.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오늘은 beef, 힘, 근육, 그리고 관련지어서 beef up, 강화하다, 보강하다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미국은 500명 이상의 니카라과 개인과 그 가족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니카라과 정부 요인 등에 대해 미 대통령 행정명령 10309호에 따라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받는 이들은 니카라과 국립경찰과 교도소 관리, 판사와 검사, 고등교육 관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탄압 부패에 관련된 민간인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니카라과 정부 인사와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의 학대를 조장하는 그 누구도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니카라과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 관련 조치 등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는 니카라과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미국의 노력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니카라과 정권은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을 폐쇄하고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늘리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런 니카라과 정권의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미국도 대응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이웃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들은 그들의 정치와 경제, 무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니카라과의 광업총국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측근인 레이날도 그레고리오 레닌 세르나 후아레스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니카라과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고 정치범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하며 니카라과 시민공간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함께할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